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평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 위험 없이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도 평안을 정의할 때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한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이란 환난과 고난이 면제된 평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죠.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평안입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조금 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오, 어떤 말씀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정말 평강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평강이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평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배우고 있어요.
저희도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성경에 대해 점점 많이 알아가서 좋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방송을 통해 북조선 신자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한 교회의 신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직접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남조선은 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엄청 추운 한파가 몰아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온이 올라서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어요.
봄을 맞아서 결혼식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결혼식 다녀왔는데요. 역시 신부가 꽃보다 예쁘더라고요. 요즘 남조선은 가족과 아주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서 소규모로 예식을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북조선에서는 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남조선은 선을 봐서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연애 결혼이거든요. 북조선에서는 어떤가요?
사람 사는 것은 다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이 많은 것처럼 연애 결혼들을 많이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했기도 하지만 풍습이라는 것도 결코 끝까지 거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나 직장이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애하며 결혼도 하고 또 결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상황에 맞게 결혼을 요란하게 크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형편이나 취향대로 또 간단하게 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수인 자매님 말처럼 저기 북조선에서도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정말 자기네 그 서로 경제 그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 그 차이 나는 사람이지만 서로가 좋아서 이렇게 연애할 때 부모들의 그 반대도 좀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저희도 연애 결혼을 했고요.
와, 그러셨군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역시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군요. 네, 제가 유대인들의 전설에 대해서 읽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 황제가 유대인 랍비의 집을 방문해서 말했다고 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도둑이군.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허락을 받지도 않고 갈비뼈를 훔쳐갔으니 말이지.
로마 황제는 웃긴 사람이네요. 대뜸 하나님을 도둑으로 몰다니요.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했다가 오히려 로마 황제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그때 옆에 있던 랍비의 딸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말했대요. 폐하,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러니 부하 두 사람만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로마 황제가 두 명의 부하를 보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유대인 랍비의 딸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로마 황제의 억지스러운 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랍비의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 그릇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훔쳐간 자리에 금그릇을 놓고 갔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러자 황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부러운 일이로군. 그런 도둑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 먼저 들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군. 그러자 랍비의 딸이 말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주신 일 같습니다.
랍비의 딸이 정말 지혜롭네요. 로마 황제는 바보처럼 당했고요.
멍청한 표정의 황제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에는 이 황제보다 더한 바보왕이 나옵니다.
설마 애굽왕 바로인가요?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망해버린 왕이랍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번 시간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서 다 나누지 못하면 다음 주에 마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열 번씩이나 내리셨을까요? 처음부터 우박이나 유월절 같은 어려운 재앙으로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빨리 애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회를 주다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지만 또 그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순위에 두신 것은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했겠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 세계 교통의 요충지가 될 가나안 땅에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게 할 때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가나안 땅에 함께 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분이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기 말씀에서 수많은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잡족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말해요.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여서 많은 외국인들이 애굽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랬군요. 이렇게 성경에서 몰랐던 것들을 소소하게 배우게 되는 것도 참 즐겁네요.
네, 저도 즐거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세와 바로왕의 대립 상황으로 직접 가볼까요?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났어요. 애굽에 남아있던 아론과 가족들은 모세를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모세의 생전을 알렸어요.
하지만 모세가 애굽에 다시 돌아온 목적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시기와 규모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야 하는 모세의 불안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가깝고 위로가 되는 사람인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신의 너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야만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이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답했지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지? 애굽 나라의 왕인 내가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나는 여호와라는 이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고 많은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벽돌에는 짚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전에는 짚을 제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괜한 소리를 해서 자신들의 고통이 늘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은 모세가 너무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느라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모세의 하소연을 듣게 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렴. 바로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될 테니 염려 말아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전하거라.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나일강과 나일강을 따라 흐르는 모든 운하와 개천과 호수의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한강이나 두만강 혹은 압록강에 물이 아니라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어떻게 마시고 그 물로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강의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강의 신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나일강 물이 피로 물든 것을 보아야 했고 강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는 걸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애굽의 온 땅을 개구리로 덮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이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 중 하나였어요. 개구리가 애굽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바로왕과 온 백성의 침대에 부엌과 음식, 그릇과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개구리가 내가 먹는 밥그릇에 들어가거나 내가 먹을 반찬 위에 앉아있는 걸 생각해보세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불 속에 개구리가 먼저 들어와 있다면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아요. 과연 개구리 재앙을 입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을까요?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바로왕은 깜짝 놀라서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까지 개구리를 강으로 돌려보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바로와 애굽 백성의 집에서 나온 개구리가 죽었어요.
죽은 개구리를 한 군데에 모아두니 땅에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났어요. 그러나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게 하셨어요. 그 티끌들이 아론의 지팡이에 닿자 모두 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는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붙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또다시 재앙이 내렸어요. 다섯 번째 파리떼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거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일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파리떼는 애굽의 전국을 다니며 애굽 백성에게 무수한 해를 입혔어요.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 제발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했지요.
바로는 모세에게 다짐을 했지만 모세는 바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왕이시여, 내가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일 파리떼가 바로왕과 바로의 백성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보내는 일에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로왕은 파리떼가 사라지자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의 재앙은 애굽 백성의 들에서 키우던 모든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이었어요. 말과 나귀와 약대와 소와 양 등 모든 가축이 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가축들의 죽음으로 애굽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이기도 했어요. 이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란 너무도 무능력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이 내렸고 애굽 곳곳에 독종이 퍼지게 되었어요. 이 독종은 지금 말로 하면 천연두라는 전염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풀무의 재를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로 날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천연두 균으로 변해 그들을 괴롭혔어요.
애굽 백성들은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치유의 신이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로 내린 재앙은 이전보다 더욱 크고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더욱 엄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요.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의 신하들 중에는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에 들여 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리셨어요. 온 땅에 우박과 번개와 벼락이 치기 시작했어요.
우박은 들에 있던 애굽 사람의 종들과 짐승들을 치고 밭의 모든 채소들을 치고 나무를 꺾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여. 나와 애굽 백성은 악하오. 그러니 제발 이 우박을 굳히게 해주시오.
바로의 고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을 굳히게 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에서 나머지 재앙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무섭고 큰 일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가 요청하면 다시 재앙을 거두셨잖아요. 계속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바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긴 노예 생활에 지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기억하고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긴가민가 했겠죠.
맞아요. 애굽의 재앙이 닥칠 때마다 자신들에게도 재앙이 미칠까 봐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을 때부터 마음속에 조금씩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고통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곧 이를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배워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벌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이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한 주간 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1절만.
아, 1절이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과 함께 네. 일하면서 지내시는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계시는군요. 자, 우리 미소자매님. 자, 미소자매님께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누군가에게 혹시 큰 박수와 환호와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다가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뭐 경험이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네. 저는 그 학생일 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너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서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약간 부끄러우면서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공부할래? 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런 거더라고요. 먼저, 네.
아,
나중에 뒤에서, 그렇습니다. 아, 저에 대해서 조금, 네, 안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아. 아, 제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
네,
말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약간 배신감을 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마음이 많이 어렵죠.
네. 맞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예,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대표에서 백이은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북조선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눈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리에 가지도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이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주의 말은 피하고 축복된 말로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신방 예배를 통해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백예연 자매님 그리고 미수 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미소자매 예언 자매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돌아오는 4월 13일 주일이 기독교 용어로 보면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기독교력은 기념한다는 의미죠?
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모여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 시작된 것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간 17일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로 부활하시는 날인 거죠?
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인 20일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에 따라서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오늘은 종려주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죠.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조롱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그런 자리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요. 왕따. 그게 소외시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환영하는 저 인파들이 머지않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지금 저렇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침을 뱉고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향한 책임감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두려운 자리에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랄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이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담담하게 걸어가신 거네요.
맞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교훈의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 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길을 가져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는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을 가고 있어요. 나의 삶에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모인 이유가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남조선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참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남들 놀 때 놀지 않아야 되고 남들 잘 때 자지 않아야 되고 또 남들 쉴 때 쉬지 않아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자기와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볼 때는요. 본이 돼요.
그래서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도 저 사람을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라는 건데요. 정말 그렇게 살아간 나의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서 좋다는 거죠. 출신 성분을 바꾸고 평양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하는 바른 목적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과연 잘 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산 거 잘 산 인생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실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남이 어떻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걸 다들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과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과연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도 하셨죠. 그런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오,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된 나라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희망도 가졌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서 환호하며 그분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미소 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정려나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3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랍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맞아요. 당시에 예수님은 희망이었네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 속에 예수님을 맞이한 거고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를 환호하는 저들이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주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환호가 조금 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와 조롱, 멸시와 공격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예언 자매님 읽어줄래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네요.
맞아요. 우리가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오늘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그대로 다 아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쉽게 다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능력을 다 해제하시고 우리의 인간에 머물러 오신 거네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처럼 두려운 마음이 느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며 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시니까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요.
그러나 다른 것도 있죠. 우리는 끝까지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이게 지나가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기도를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구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는 존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가요?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정말로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뜻입니까?
내 욕망이나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행복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역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피하고 싶어져요. 왜 꼭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미래에 뭔가를 거두기 위함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우리 미수 선배님 읽어줄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해요.
그 길은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고 우리를 말씀해주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진정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더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기억하셔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뜻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 좀 나눠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네.
아침에 눈 뜨면 입버릇처럼 주여 하고 일어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저 또한 정말 그리 되는 줄 알았지만 오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가고 싶지 않지만 원치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가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귀한 나눔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여하지 마시고 아버지여로 다른 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는 주여 말고 좀 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진솔한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우리 미소자매님.
네. 사실 저는 오늘 잠깐 고백하자면 저는 두려움이 꽤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 항상 네, 작은 거에도 두려워하고 네,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나라면 전혀 네,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바로 꺾이고 무너질 것 같은데 오늘 또 예수님의 그 강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런 정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한 네. 나눔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네.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네, 네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또한 미소자매 이현자매니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 네. 진솔한 나눔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들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형 형제자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더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더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조선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북조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북조선 백성을 찾아주시고 계속 부흥하는 지역교회 신자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조선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북조선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추위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억압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 역사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이러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